여러분은 변화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변화하는 것이 물론 뭐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 말고 좋은 쪽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도 자녀면 잘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변화를 원하고, 또 교회로 본다면 여러모로 자라고 성장하는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원하시지요? 그렇죠. 근데 변화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변화를 원할 때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편함, 계속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될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나 해도, 집이 하나 바뀌어도 얼마나 새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일에 옛날 것을 좋다고 거기에 머물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죠. 그리고 변화를 방해하는, 또 그것을 지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할 때 저같이 나이가 들면 옛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불편해서 그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 변화에 대해서 더 신나고 또 그것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저희 교회도 아마 여러분 계속 같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속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또 적응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내에만 교회가 있다가 윈블드로 이렇게 새로 교회를 하나 세우면서 또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한 곳에 예배드리다가 또 떨어져서 헤어지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 성인들 보면 숫자가 그만할 때에는 자주 모였어요. 더 가족 같고 송별회 하면 다 축복해 주고 보내고,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식어진 것 같고 옛날이 그립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변화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감수하지 못하면, 또 옛날에 좋은 걸 향수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 따라서 대응하는 게 다르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룰 때에도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전까지, 즉 24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심판의 메시지가 25장부터 32장까지 어떻게 보면 큰 중요한 에스겔의 중요한 두 번째 묶음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을 전체 줄거리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임명하는 그것이 앞에 세 장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이미 포로 간 백성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쭉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딱 중앙에 두고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빙 이렇게 둘러요.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암몬 족속이 있고 그 밑에 모압 족속이 있고 이스라엘 바로 밑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있고 그 올라가서 투로 시돈 있고 이렇게 여섯 개가 쭉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큰 나라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예언 이렇게 총 일곱 개를 25장부터 32장까지 예언해요. 그 중에 집중되는 나라는 두로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알 몇 장에 걸쳐서 많이 하고요. 오늘은 한 장인데 내 나라를 이렇게 묶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오늘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는 이 메시지 내용이 달라요. 달리 대응하는 거죠.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가 심판한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뻐하는 이유, 기뻐하는 경우를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성소가 더럽힐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더럽혔을 때 기뻐했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유다족 속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기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은혜 주셔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 세 개는 뭐죠?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국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더럽혀지고 황폐해지고 또 끌려가는 걸 보면서 기뻐한 그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무시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너도 별 것 없네, 주변의 다른 나라와 똑같네 라고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도 다른 나라의 신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조롱하는 말과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멸망하는 심판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겠어요. 에돔은 실제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사실은 유다학으로 보면 혈통으로 본다면 각으로 보면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도망쳐오고 도피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오히려 죽이고 학살하고 바벨론 군대에 오히려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런 아주 바람치한 행동들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에돔을 다윗 이래로 다스리고 그렇게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옆에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멸망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들을 에돔 사람들이 한 거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로 계속 역시 똑같이 원수도 생각하면서 복수하고 갚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앞에서 지금 길게 말했던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받는 이유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설명했는데 그와 다르게 이방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한 장에 달랑 한 장에다가 내 나라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정도였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고 그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있고 케어하고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예를 들었어요. 많은 예를 들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분량도 이방 나라는 너무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인데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방 나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안 지었겠어요? 우상 숭배도 더했고 불법도 윤리적인 죄도 더 많이 범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걸 가장 큰 이유로 심판할 이유를 설명하시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심판한 이유를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것 같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악한 데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두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악해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내버려 두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마치 과거에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었지만 그걸 두지 않고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목적이 달라요.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는 이유도 다르지만 목적도 다릅니다. 암몬 같은 경우에는 심판하는 목적을 심판하는 경우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했느냐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짐승이 거주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암몬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하고 만민 중에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유다를 보면서 비웃었던 것이 성막과 백성과 땅이었는데 암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죠. 땅을 짐승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리고 암몬의 백성들을 다 노략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성소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암몬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암몬이 유다 백성을 보며 기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같은 경우에는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방들 가운데서 기억하지 못한 잊어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신 거죠. 에돔과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각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블레셋은 해변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놀랍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죠. 이방민족을 심판하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을 5절에 보면 5절, 7절에는 각각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7절에 가서도 그런즉 내가 손을 네게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에 가면 모압에 대해서도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가서도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해요. 17절에 가서도 블레셋에 대해서도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방민족을 향한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로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심판을 행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멸망시켜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 같은 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이 가까이 했던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훨씬 모자라고 부족한 미달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삶에 일단 스킵한 채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은 남자 다섯 번을 바꿔가면서 동거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성윤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예수님 같은 태도가 필요한데 그 모든 행실과 삶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괜찮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일관되었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윤리적인 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거나 거부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기준과 어떤 그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엄청나게 그거를 받아주고 품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수많은 허물과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의 수많은 그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고 윤리적으로 미달했어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더 목적을 두고 사람을 대했듯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허물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판단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비난할 일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험담할 일이 많지만 그들을 향해서 일관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윤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그거는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욕을 해도, 미운 감정을 해도 그걸 미워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준은 훨씬 높았어요. 마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하면서 그래서 심판받는다고 말하듯이, 그러나 이방 나라를 향해서는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그 수많은 심판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거를 바라면서 기대했듯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관계에 있었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아니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계속 권면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대충 해도 넘어가는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스틱하게 꼼꼼하게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삼아서 바로 잡겠다라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예수 믿으면서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가? 남들은 대충 넘어가고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되나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처럼 닮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말씀을 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는데 그건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지만 징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징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다루게 되었어요. 물론 징계라 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나무라고 매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선지서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징계를 진짜 매르드는 것은 한참 뒤에 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멸망할 때까지 에스겔서 봤잖아요. 온몸으로 던져가면서 행위 예술하듯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멸망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매를 들지 않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끊임없이 피곤하리만큼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사람은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때 할 수 없이 매를 들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믿는 저 여러분에게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집요할 만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형상 닮고 그리스도 형상 닮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인내하시면서 지겹도록, 우리 같으면 금방 손들어서 때릴 만한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설사 매를 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단순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맞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할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를 들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는 잘되게 할 목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받지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겔서를 봐도 에스겔서 33장부터 나중에 보겠지만 48장까지 보면 마지막 더 긴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기 시작한 25장부터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방 나라들은 회복이 없어요.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다시는 이름이 기억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방식과 이방 나라를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수많은 죄도 눈감아주고 그러나 사건 사고 속에 어떻게든 예수 믿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다루시지만 끝까지 안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까다로울 만큼 피곤할이 많지 아주 스트릭하게 마음의 동기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당신 같은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일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 않으니까 수없이 말하다 듣지 않으면 매를 드시고 징계하는 일을 하시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어서 완전히 넘어뜨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에스겔처럼 심판이 내려졌으나 다시 33장부터 회복과 소망의 메시가 또 선포되듯이 하나님은 징계받는 것 같이 보여져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 복잡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신 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선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는 일을 하죠. 징계의 첫 번째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건데 믿는 우리들은 그냥 있지 않고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은 잘 또 사업 잘하는데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사업도 안 되게 막아버리시고 남들은 대충 그래도 욕을 해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음에 미워해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 깊이 까다롭게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 같은 당신 같은 성품으로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맞추고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징계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케이스와 상황이 있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쪼우듯이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사 매를 들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에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생각하고 딱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자 결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놀랍게 이끌어가시고 또 축복하시고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삶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진짜 피곤하게 보이고 진짜 까다롭게 나를 다루신 것 같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삼아서 참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너무 꼬투리 잡고 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다 품어가고 그들에게 그들을 대할 때마다 수없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수많은 사고, 사건, 힘들간 요소들을 다 품어내면서 오래 참아내면서 그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믿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님이 다르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수많은 허물을 보면서 남들처럼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섬기고 가까이 하는 그 태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수많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지 하는 그 관점에서 외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자기를 세우고 또 세상의 수많은 죄인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품어내는 예수님처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